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주로 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2주 전에 제가 이거 들고 나왔는데요. 또 가져나왔어요. 왜냐하면요. 말하고 그릴게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사야서 전체의 첫 번째 메이저 섹션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섹션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6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 오섬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그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대예언서는 그 분량으로 대예언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그렇죠? 분량이 좀 커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소명이 1장에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 색다르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6장에 나와요. 이게 왜 6장에 나오는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서의 큰 주제인 심판과 구원.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임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면은. 하지만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후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다, 소망이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배경 안에서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다 해서 이거를 먼저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과 6장의 이사야의 소명의 내용이 어떻게 커넥션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화라는 말이에요, 화. 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카운터한 후에 첫 번째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화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심판. 그래서 이 앞부분에 5장에 보면 이 화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설교 서론부터 너무 지루한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아니 나만 재미있는가 해가지고 내가 그런 여섯 번 나온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화가 6장에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막 성경을 막 공부해야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저도. 그냥 읽으면은 화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팅도 안 해요. 사실 우리 막 읽어내려 그냥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화하고 여기에 나오는 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사야서를 편집한 사람이 이사야가 했을 수도 있고 역사가 지난 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신약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약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Everything in the Old Testament is the word of God. 예수님이 요나 얘기도 하잖아요. 요나 얘기 읽어보세요. 무슨 동화 같잖아요. 전설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대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You believe in Jesus, right? 그러면 구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6장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이게 이사야 속에서 연결되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영적인 큰 그림 배경이라고 한다면 spiritual condition or context. 이쪽은 historical context예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문맥이 있고 문화적인 문맥이 있고 또 문학적인 문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쓰여 있고 영어로 쓰여 있다 그냥 읽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읽어야지 이 미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정황과 무대 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수요 모임에서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살짝 배웠잖아요. 그래야지 해석의 강을 건너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걸 잘못하면 이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죠? 예, 아하스 왕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잖아요. 7장 8장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섹션은 유다예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 여기 똑같아요. 심판 구원이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복음에 반응할 때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유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구원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7장 8장은 경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8절부터는 남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말씀 사역을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었단 말이에요. 7장에서 읽어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하고 같이 손을 아람하고 손을 잡고서 남 유다를 침공하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가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사실 11장도 하고 싶은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가야 되니까 갈 길이 멀어서 9장 할까 11장 할까 하다가 9장을 한 거예요. 오늘 9장만 볼게요. 그리고 12장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12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지금 세상에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God, please end this. 하나님 이거 좀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12장.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약속.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이상 전에 이사야가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은 이건 딱 예수님이야. 근데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읽어도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해요. 너무 잘 보이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린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거 붙잡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김효선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What is God trying to say to me?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빛하면은 이건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왜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육지가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물은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 물을 안 만드셨거든요. 물이 있었거든요. 천지 창조 때. 그리고 땅이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근데 빛이 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해는 늦은 날 만드신단 말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맥센스가 안 돼. 해가 없는데 우리는 해가 있어야 빛이 있어요. 물론 전기로 막 이렇게 만들고 하지만 자연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f you believe in God, you have to believe in Genesis chapter 1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od. Who made God? God. Nobody made God. He always existed. 말도 안 돼. 그렇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는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을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들이에요. 흑암이 두 번 나오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빛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아요. 흑암이 언제 나오나 빛이 언제 나오나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ight and darkness. 예. Metaphor예요. Metaphor. 흑암은 뭘 의미할까요? 본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흑암이 있는 것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고통받는 사람 있어요? Any of you suffering? For various reasons? 또 그 다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뭘 당했냐 하면 멸시를 당했대요. 멸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행하다, walk in darkness.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거를 말씀하시거든요. walk라는 그 당시에 행한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뜻이에요. 삶 자체가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사는 데가 어두워. 근데 그 어둠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고. 살아있는데 이거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살 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darkness, 흑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은 죄예요. 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명의 빛이 가득했어요. 죄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어둠으로 쫓겨나잖아요. 끝으로 쫓겨나는 어둠이 지옥이라는 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거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빛은 흑암의 정반대죠. 흑암의 최악의 상황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빛은 생명인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빛이 사람이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You do not walk in darkness.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서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던 그 빛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8장 2절 계속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야에서 9장 1절에 나오는 지명이죠. 그 지경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거점이 되죠. 헤드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디죠? 9장 1절 2절. 그리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사야만 갈릴리에다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거점이 갈릴리였어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빛을 어떻게 비추시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자, 16절과 17절의 커넥션이 중요합니다. 마태가 설명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빛을 어떻게 비추시느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귀하셨어요. 우리가 승천이라는 말도 쓰지만 보다 정확한 신학적인 용어는 승귀예요. 귀, return.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승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 빛이 없나요? 누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까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이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을 보고 계시면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때를 예수님께서 승귀하실 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잘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승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그의 제자들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빛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빛을 비추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션 오이코스를 했는데 오섬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한 반은 열심히 하고 반은 열심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우리 오이코스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구나. True, 그렇죠? True.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왜 하나요? 아직까지도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다 전해도 아직까지도 30억 명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가든지 보내든지 올해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요 모임에서 페이스 수료식을 했는데 정말 여러 청년들이 또 리더로 섬기느라고 또 함께 멤버로 또 이렇게 따라가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한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사실 간증문을 받아서 읽었을 때가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은혜가 됐어요. 수요 모임 나온 사람들만 알지. 그러니까 나와보세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페이스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타문화권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근데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괜히 관계가 멀어지고 이상해질까 봐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할 때 가족한테도 심지어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페이스를 하면서 같이 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 타문화권 안에 있는 친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페이스 안 하면 단기 선교 안 가면 여러분들 크리스천 라이프를 산다고 하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은혜, 그 감동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거 그냥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미션 오이코스도 그래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봄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요.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자 오셨어요. Real joy. Real joy. Fullness of joy. 이사야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기쁨이에요. 거기 보세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기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기뻐요. 교회 나오는 게 막 억지로 나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괜히 찜찜해서 교회 나오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나오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기쁨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드러남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지는 것이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빛이 밝혀지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창성하게. 영어 성경 보시면 multiply 또는 enlarg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확장되면 보세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즐거움이에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흑암입니다. 고통이에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 내일 읽을 본문이에요. 사사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실 텐데 이게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 읽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넥스 청년들하고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청년들 성경은 너무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이러니. 여러분 성경을 미리 읽고 다 알고 있으면은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미디안의 날에 등장하는 구원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이거 뭐야? 답이 안 나요. 누구지?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냐면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은 다 뺏어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리고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싸웠다 하면 죄. 싸울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타작을 합니다. 숨어가지고 이거 뺏길까 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놀라운 구원을 300명의 용사로 출연해서 기드온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여있는 그 연합군들을 그냥 단번에 하룻밤에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그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구원을 맛보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게 되면은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순환을 다 이겨내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예수님은 기쁨을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인생이었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홈레스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시고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사셨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와 영적인 승리의 기쁨이에요. 지금 이사야에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놀라운 즐거움,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누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추수의 기록이 있는데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제자들이 음식을 장만해 왔는데 나 배부르다고 나 안 먹어도 좋다고 나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맛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것을 누려야 한다. 영적인 승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70명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복음 사역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놀라운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병을 고치고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제어 당하더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영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작년에 이 넥스 예배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를 믿는 제자들은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커넥션, 플로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도 기뻐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뭘 보시면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보고 좋아하는 것들 있죠? 예? 막 심심하면 막 찾아가지고 보고 막 하는 거 있죠? 예? 이거 하면은 기분이 전환이 되고 즐거워지는 뭐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그거하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즐거움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 기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큰 문제죠. 큰 문제.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하면 기분이 좋고 뭘 하면 기쁜데 그게 예수님의 기쁨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난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일해요. 일이 너무 싫어. 근데 일을 해야지 놀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게? 놀 수 있는 시간보다 일해야 하는 시간이 항상 많아요. 근데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없으면서 그냥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얽매에 있다면은 You're living a sad life.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놀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놀 줄 알아야 돼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잘못 가짜가 걸리면 상처받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고 우린 재미를 찾잖아요. 천국을 생각하면 아주 보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믿음을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링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디프레싱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뻐할 줄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The King of the Ages. 이게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인데요. 영원한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죠. 사실 이것도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그 설교 시리즈를 네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타이틀 가지고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기는 한데 말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 6절 말씀 천천히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Okay? A baby is born. Okay?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여기 나왔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Humanity of Christ.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Divinity of Christ. 그분의 신성입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셨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끝이 없죠. 영원토록.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셨어요. On his shoulders is the government, rule.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셨어요. 그의 이름은, 그분은 이렇게 알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기묘자하고 모사를 쉼표를 가지고 떼어놨어요. 사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Wonderful Counselor 하나의 타이틀이에요. 네. 나머지 타이틀도 다 두 개씩 이렇게 엮어져 있거든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를 띄워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아무튼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모사예요. 대부분의 왕들은 모사를 둡니다. 카운슬을 둡니다.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의논을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왕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지혜가 wonderful 또는 wondrous,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Mighty God.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그런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용사예요. Warrior.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Mighty God이세요. He never loses. He always wins. 우리를 모든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10장으로 가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마이티 갓이라는 이 타이틀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verlasting Father. 고대의 왕들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피규어였어요. Fatherly figure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부왕이라고 불렀어요. Father King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니까 이 왕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어서 이사야가 그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왕은 Everlasting Father예요.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Prince of Peace.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죠. Peace on Earth. 땅에는 평화다. 진정한 평화를 이분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날을 가져오시는 분, 바로 이분이에요. 6절에 그 왕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면 7절은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7절 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 나왔죠. 그 어깨에 정사가 있다. 평강은 평강의 왕이라고 6절에 나와 있던 것들을 7절로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예요? 그 더함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무궁하다라는 끝이 없어요. Infinite. 그거 잘 염두에 두세요. 생각하세요.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데 끝이 없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나라는 다윗에게 언약으로 이미 주셨던 약속에 근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통독 계속하시면 토요일에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읽게 되실 텐데 7장 주위에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게 중요한 거죠. 영원히.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된다.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Kingdom of Israel,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있지만 Kingdom of Israel in the Bible has come to an end. 이스라엘의 그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카운팅해보면 43명이 있어요. 43명.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Kingdom has come to an end. 지금 지구상에, 제가 어젯밤에 구글을 해봤어요. 지구상에 이 군주로 왕이나 또는 여왕, 여왕하고 왕비는 다른 거죠. 그렇죠? 왕이나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43개국이에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군주가 King or Queen 26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왕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대부분. 나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존경하고 모셔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This is a total paradigm shift.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왕이 있어요. You have a king. His name is Jesus. 근데 그분을 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문제가 됐어요? 내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왕국이었는데 쫓아내시잖아요.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로만 Jesus Christ, 그것도 나쁠 때 쓸 때 있죠. Jesus Christ.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고쳐야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King is coming. There will be one final king, Jesus.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세상에서 왕 또는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좌에서 내려올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리고 한 왕이 오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거예요. No more kings or queens. There will be only one, last one, final one. And he is Jesus. 여러분들이 이걸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왕권 아래 순복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게 지금 내가 이게 고민이 된다면,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 들은 얘기라면,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내 믿음이 아직 불온전하다는 것이죠.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엔 왕이 없어요. There will be only one king and only one kingdom. 여러분, 그 왕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세요. 온 세상을 평정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성찬 받으러 나온다면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지금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잔을 들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다시 마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보셨어요.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You're my king. Your kingdom come.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생이 만만치 않은 친구들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 생에서 다 얻을 수 없습니다. I'm sorry.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 얻고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깨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고요. 내일의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뭐가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 실망할 거예요. 우리 시험 들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장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 전에 굳은살이 바뀌었다니까요, 목수로서. 예수님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귀를 통해서 그거를 확정 지으셨어요. It's going to happen. It's coming. It's coming. So don't lose heart just because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 times. Look to Jesus. Hope in his kingdom. Come. Break the bread. Taste the grape juice. 이런 성찬은 우리가 귀로 들은 복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은혜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도다. 오늘 성찬을 통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